B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협의체인 쿼드가 12일 화상으로 첫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화상으로 만난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자 위기 중 쿼드 정상회의를 우선적으로 개최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우리가 인도태평양에서 동맹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 위협과 경제협력, 기후위기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사키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쿼드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출범했으며 영내에서 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에서 미중 경쟁 관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냐는 질문에 쿼드는 한 가지 도전이나 어느 하나의 경쟁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쿼드는 우리가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구축된 협의체라며 해양 안보가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유하는 이익은 그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른 시일 내에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매체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어제 소식통을 인용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 왕이 외교부장이 회담을 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회담이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 시점에서 어떤 세부사항도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중국과 다양한 수준에서 직접적인 관여를 하고 있으며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백악관 브리핑 이후 미 정부 고위관리를 인용해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은 아니지만 고위급 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달 탐사를 위한 우주정거장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우주공사는 중국 국가항천국과 어제 달 표면과 궤도에 연구시설을 건설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우주과학과 연구개발, 우주장비와 기술 등에 대한 축적된 경험을 활용해 국제적인 달 탐사 연구소 건설을 위한 공동 로드맵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주정거장에서는 달 탐사와 활용을 포함해 광범위한 과학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관심을 가진 모든 나라와 국제 파트너에 개방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는 예소련이 1961년 4월 인류 최초로 유인 우주 비행에 나선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중국 외교부가 중국 당국의 비판적인 글을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올린 영국 대사를 초치에 항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어제 중국과 관련해 부적절한 글을 SNS에 게시한 캐롤라인 윌슨 중국 주재 영국 대사를 불러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윌슨 대사는 최근 주중 영국 대사관 위챗 계정에 중국이 외국 언론에 편견을 갖고 있다며 중국 정부에 대한 외국 언론의 비판은 정부 활동을 감시하고 선의에 의한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른바 서양의 경험으로 중국의 체제와 언론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중국 내부 문제를 간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윌슨 대사는 이후 영국 정부 트위터 계정을 통해 여전히 나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권 유린과 관련해 이란 정부 인사 2명에 대해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이란 혁명수비대 조사관인 알리 헤마티안과 마소우드 삽다리를 제재 대상자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들이 2019년과 2020년 이란 시위에서 구금된 정치범과 수감자에 대해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우 처벌 등과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에 개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과 이들의 직계 가족들의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이란 관련 제재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은 북한과의 협상에 경험이 있는 인사들에 의해 주도될 것이며 앞서의 행정부들과 매우 다를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진행 중인 대북 정책 검토에서 미국 내 이산가족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은 북한 문제 등 동맹 현안에 집중하려는 양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평안북도와 함경남북도 밤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6도에서 1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은 이전 행정부들과 매우 다를 것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대북 정책이 과거 북한과의 협상에 경험이 있는 인사들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전과는 매우 다를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Well,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broadly, what I would say is that, and we have spoken about this before, is that we will adopt a new approach.
프라이스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상황과 북한과의 정상회담 추진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북한과 관련해 광범위하게 말하면 미국은 새로운 접근법, 근본적으로 미국과 우리의 동맹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접근법을 택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작업은 과거 언급한 대로 북한 상황에 대한 철저한 검토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선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팀은 취임 전부터 우리의 대북 접근법은 아마도 매우 달라 보일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the issue of a summit, and President Biden and his team made this clear, I believe, even before President Biden was inaugurated.
그러면서 우리의 접근법은 원칙적이고 명료할 것이며,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우리의 조약 동맹국들과 긴밀한 조율 속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이번 사안에 깊이 관여한 개별 인사들, 특히 북한과 관련해 우리가 직면한 독특한 도전의 경험이 있는 인사들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어떤 종류의 회담이나 어떤 구체적인 외교적 노력에 대해 발표하지 않고 또 배제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 같은 원칙들이 우리의 대북 접근법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새로운 대북 접근법의 필요성에 대해 북한 문제에 생긴 큰 변화 때문이란 점을 지적했습니다.
The other point is that 2021 is not 2016, it's not 2009, it's not 1994.
2021년은 2016년이나 2009년, 1994년과 비교해 상황과 환경이 다르며 미국뿐 아니라 북한, 그리고 미국의 조약 동맹국들의 지도자들도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으로부터 야기된 도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했다며 우리가 오늘날 맞이한 상황은 이전 민주당 행정부가 직면했던 것과도 매우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접근법의 목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In close coordination with our treaty allies, the ROK and Japan and other allies.
지속적인 압박 선택지와 잠재적인 미래의 외교 등을 놓고 조약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과 파트너와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미국과 동맹들에 대한 위협을 줄이고 한반도의 남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비핵화 목표에 전념할 것이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 동맹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에 대한 한국의 참여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 대신 한국이 중요한 동맹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The South Koreans, the ROK, they are an important treaty ally, an indispensable treaty ally.
한국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조약 동맹국이며 미한 두 나라는 북한으로부터 야기된 도전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 등 수많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고 또 이 지역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고 중요도를 뒀다는 겁니다. 한편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이 합의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대해 너무 늦지 않은 시점 추가적인 세부사항을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무부와 미국의 한인 이산가족 단체 간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무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며 현재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에서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재미 한인들의 북한 내 친척들과의 상봉을 성사시키기 위해 전념할 것이라는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 이산가족 단체인 이산가족 USA의 폴리 대표는 9일 국무부 한국과 당국자와 화상으로 면담한 뒤 VOA에 이같이 전했습니다.
The State Department was very supportive and affirmed their commitment to working on the issue and assured us basically that
국무부가 이산가족 문제에 지지를 나타내며 문제 해결 의지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무부는 이산가족 문제가 대북정책 검토와 한국 정부와의 협의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밝혔다고 리 대표는 전했습니다. 이산가족 USA 측은 이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이달 말 방한에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무부 측은 이날 면담에서 미 의회에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재발의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생기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리 대표는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박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사무실에서 법안을 발의한 그레이스 맹 의원실과 접촉해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기까지 현 상황에서 난관도 있다는 점을 국무부 측은 언급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국무부와 북한과의 모든 관여가 중단됐으며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미군 유해 발굴, 이산가족 문제를 위한 접촉도 중단됐다는 것입니다.
What DSUSA tried to do is try to provide some suggestions for things that the US government and the State Department could do. In the meantime,
리 대표는 북한이 인도주의적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려 하고 미북 접촉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규정에서 재미 한인 이산가족들은 제외하고 미국 적십자사가 상봉을 원하는 이산가족의 신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북한 인도주의 특사를 임명해 이산가족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리 대표는 미북 이산가족 대면 상봉이나 화상 상봉이 어려울 경우 미국과 북한의 친지 간 서신 교환이나 영상 메시지 교환을 추진해 줄 것을 국무부에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Maybe two things that give me hope are one, President Biden's op-ed in Yonhap where he pledged to work on reuniting Korean American divided families.
리 대표는 바이든 정부 들어 미북 이산가족 상봉 실현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유세 기간인 지난해 말 한국 언론에 기고문을 보내 수십 년간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한 한국계 미국인의 상봉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또 바이든 정부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헤어진 이민 자녀들과 그 가족들을 상봉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이러한 기조가 대북 정책에도 연결되길 바란다고 리 대표는 말했습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 이차희 사무총장도 VOA에 바이든 정부에 큰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좀 바이든 정부에 굉장히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책은 휴머니테리언 이슈에 상당히 이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는 그러니까 이 땅에 50년, 60년 넘게 살은 미국 시민입니다.
이날 면담은 지난 1일 이산가족 USA가 국무부에 이산가족 상봉을 희망하는 재미 한인들의 인적 사항을 담은 최신 명단을 제출한 데 대한 후속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산가족 USA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상봉 추진 명단은 97명이었지만 이번에 국무부에 제출한 명단은 45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몇 달간 다시 연락한 결과 사망과 고령, 거동 제한 등 여러 이유로 상봉을 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대북정책 재검토에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문제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이 문제에 대한 VOA의 질문에 미국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 내 가족과 헤어져 있는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들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 진행 중인 전면적인 대북정책 재검토에서 이 문제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은 북한 문제 등 동맹 현안에 집중하려는 양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마크 네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또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머지않아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네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10일 미국 동서센터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동 개최한 화상토론회에서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최근 타결된 데 대해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양국의 약속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agreement we did reach is really a reflection of our two countries' commitment.
네퍼 부차관보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은 양국 앞에 놓인 도전과 과제에 정말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두 나라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며 북한은 분명히 이들 도전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 함께 참여한 고윤주 한국 외교부 북미국장도 오랜 동안 난항을 거듭했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타결됐다면서 동맹의 새로운 활력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고 국장은 미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한일 관계 개선에도 진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 한국, 일본 등 이 문제에 가장 깊이 관련되어 있는 동맹국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머지않아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We've had intense conversations with our South Korean counterparts to gauge their views, to hear their
네퍼 부차관보는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견해와 한국 정부가 원하는 정책 방향 등을 알기 위한 밀도 높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 네 나라 협의체로 사실상 반중 연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쿼드에 대해서 배타적인 조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한국이 쿼드와 쿼드 플러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쿼드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원칙적으로 세계 경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기후변화 대처 등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는 모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쿼드가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말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다면서 특정 국가를 배제시키겠다는 방향성은 없고 지역에 공유된 다양한 도전에 대해 협력을 촉진하고 증진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쿼드에 한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등 세 나라가 추가된 쿼드 플러스 구상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경화 당시 한국 외교부 장관은 다른 나라들의 이익을 자동으로 배제하는 그 어떤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쿼드는 오는 12일 첫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으로 이 자리에선 북한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 중인 가운데 정책 검토 과정에 목소리를 내려는 미국 의회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얼마나 영향이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에 지난달 초 상정된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올해 초 출범한 117대 회기에 처음 발의된 북한 관련 법안입니다. 뉴욕의 지역구인 민주당 그레이스맹 의원 주도로 앤디 김,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과 공화당의 영김, 미셸 스틸 의원 등 4명의 한국계 의원을 포함해 총 21명의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미 정부가 화상 상봉 등의 방안을 위해 한국 정부와 논의하고 과거 미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깊이 관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4년 동안 공석이었던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회기 이후에 처음 상정됐지만 당시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다가 다시 발의됐습니다. 올해는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한 데다 새로 들어선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의 일환으로 북한 인권특사 임명을 검토할 뜻을 밝힌 터여서 이 법안 처리에도 힘이 실릴지 주목됩니다. 올해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한 영김 의원은 최근 화상포럼에서 임기 첫 한 달 동안 이룬 성과 중 하나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 공동 발의를 꼽고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 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North Korea is truly serious about working towards a peaceful future with South Korea, then its participation in such reunifications must become the norm.
영김 의원은 북한이 한국과의 평화적 미래를 위해 협력하는 데 진지하다면 이산가족 상봉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회기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던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도 미국의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올해부터 상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부위원장인 민주당 앤디 레빈 의원이 지난 2일 각각 상하원에 다시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재무부와 국무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비정부기구들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제재 규정을 일부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안은 지난 회기 미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대선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쏠린 상황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소관 상임위 심의도 거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마키 의원은 법안을 다시 발의하며 발표한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 메모랜덤은 미국 등의 대북 제재가 의도치 않게 생명을 구하는 지원을 방해하지 않도록 미국의 제재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국무부와 재무부에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범정부적 제재 정책 검토가 이 법안에 담긴 조치들을 채택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재검토 중인 전반적인 핵무기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외교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당 내 진보 세력으로 꼽히는 마키 의원과 로칸나 하원 의원은 지난 3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의 핵 태세를 대폭 변경하고 국방비용 초과 문제를 해결하며 이란과 북한과의 외교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두 의원은 서한에서 북한과 신속하게 대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에서 북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과 해제 약속의 범위에 맞게 제재 완화를 조정하는 단계별 절차가 가장 현명한 조치라는 결론을 내리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하룻밤 사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는 냉정한 판단 아래 미국의 외교는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회와 행정부의 최우선 사안은 중국 문제인 만큼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정책과 대북 정책을 연계해 이해해야 한다는데 의회 내 큰 이견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원에서는 대중국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은 초당적 패키지 법안 발의가 예정된 가운데 이번 주 상하원에선 인도태평양을 주제로 한반도 문제로 다루는 청문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중국이라며 미국은 역내 파트너, 동맹들과 함께 중국이 대북 전략의 일환이 되도록 하기 위해 중국과의 공조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here we have to put the pressure on, and I think that who has to play a bigger role in this is China.
이런 가운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전략적 인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 의원은 1월 초 상원 본회의 연설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포함한 적국들의 영향력과 악의적 활동을 증가시킨 실패한 실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이 전략적 인내 뿌리를 둔 외교 정책으로 복귀하는 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use of the term, quote, strategic patience as a foreign policy concept. Now this was the phrase.
설리번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 때 부실하고 수동적인 접근 방식을 되살리는 것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시 호전적 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계속 관련 역량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9일 북한이 미국과 우방에 중대한 안보 위협을 제기한다며 한반도 핵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가장 당면한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역을 앞두고 있는 데이비슨 사령관은 이날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북한은 동맹과 미 본토를 위협하는 사이버 작전뿐 아니라 핵무기와 운반체계 등 대량살상무기와 비대칭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며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서 계속 관련 역량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에 대한 호전적인 자세를 다시 취하고 있다면서 2019년 12월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에 대해 취했던 유예 조치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초에는 핵무기 강화를 다짐하면서 전술 핵무기와 극초음속 운반체 개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정확성과 준비태세 등 신무기 현대화 목표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 위협을 거론하며 김 위원장이 호전적인 태도를 강화했다면서 지역 긴장을 조장하는 도발적 행동을 기꺼이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2018년에 맺은 포괄적 군사협정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이한관계 축소 주장을 반복하면서 한국에 대한 도발적 입장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선박 환적과 관련해선 상당수 불법 활동이 중국 영해나 그 부근에서 일어나고 최근 중국, 러시아의 느슨한 제재 이행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해외 노동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본국 송환 시한을 넘겨 불법이나 비자의 허점을 통해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 악의적 사이버 활동은 북한의 중요한 수입원이라며 이를 무기 개발에 전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추격하는 도전인 중국과 더불어 단기적 관점에서 위협인 북한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한반도 정세 평가와 대응 전략을 공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리드 군사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몇 주 또는 몇 달 내에 바이든 행정부를 시험하기 위해 도발적 행동을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전은 동맹, 특히 한국과 일본과의 단합된 전략을 통해서만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드 위원장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역내 동맹과의 연결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과의 관계를 재활성하고 있는 점은 안정되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한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데이비슨 사령관은 미 국방부가 최우선 안보 위협으로 분류한 5개 가운데 4개가 이 지역에 있다며 중국, 러시아, 북한, 극단적 폭력주의 조직들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이 21세기 가장 큰 전략적 위협이라며 가장 큰 위험은 중국에 대처하기 위한 재래식 억제력이 쇠퇴하는 상황을 악용해 중국이 계속 역내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의회가 올해 국방 예산에 태평양 억제력 구상 PDI 항목을 신설해 22억 달러를 추가로 배정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미국이 계속 역내의 존재감을 발휘할 것이라고 안심시키는 동시에 우방들의 자체 국방 예산 증액을 유도하는 효과도 나왔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 한국, 호주를 꼽았습니다. 공화당 댄 설리번 의원은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전략에 따라 취약성이 증대되는 것과 관련해 배치태세 조정에 대한 계획을 물었습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항구적 주둔기지가 있는 일본, 한국, 괌 등의 전진 배치된 병력의 활용과 하와이, 알래스카에 있는 미 본토 병력의 순환을 통해 배치태세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A more dispersed design and posture in the region is going to be required in order to achieve the positional advantages that we seek. And that's done through permanently based forward deployed forces, Japan, Korea.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등을 포함한 현재 역내 미사일 방어 구조는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추세를 고려할 때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며 괌 등의 기지는 360도 방향을 모두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마지에 히로노 의원은 2023년까지 하와이에 실전 배치될 본토 방어 레이더 HDRH가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하와이를 보호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지 물었습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물론이라고 답하며 HDRH의 배치는 전반적인 지상기반 요격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북한의 역량 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총체적 본토 방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데이비슨 사령관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영내 집단 안보 구상, 쿼드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안보 문제를 넘어선 기구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안보적 관점에서 일본을 영내 최고 동맹으로 간주한다며 일본 자위대의 상륙전 역량 격차를 줄이는 것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이 제재에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서 민주주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권위주의 정권들과의 협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정치 전문가인 월터 미드 미 바드 대학 교수는 북한 문제에 있어 해결 방안이 많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Kim Jong-un thinks they have a brilliant policy in North Korea. They don't care very much about sanctions.
미드 교수는 9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훌륭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북한은 제재에 큰 신경을 쓰지 않고 무역을 늘리는 것과 같은 기회에도 크게 끌리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드 교수는 현상 유지가 북한에 매우 잘 맞는 상황이라며 현상 유지는 북한이 다양한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김씨 왕조에게 최선의 안보와 통제를 제공하는 경로에 있다는 확신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북한으로부터 어떤 변화도 이끌어내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드 교수는 또 바이든 행정부가 지정학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과거에 비해 더 복잡해졌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전 세계 안정에 대한 위험 요소로 꼽았습니다.
There are regional powers like Iran and North Korea that pose dangers to stability in their region.
이란과 북한과 같은 지역 국가들은 영내 안정을 위협하고 있고 이들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추구는 사실상 더 광범위한 파괴적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북한 문제와 별개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회장을 지낸 제시카 매튜스 특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이 가장 중시하는 주제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verall, strongest themes of the Biden foreign policy are clear. They were clear. I think even before the inauguration.
매튜스 특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의 특징으로 동맹과 다자 외교, 기후 변화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꼽았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를 여러 차례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이분법적 시각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I'm personally concerned that he sometimes suggests that the world order as he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질서를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정부로 나누고 정책 방향을 추구한다면 자칫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다루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튜스 특별연구원은 양자와 국제사회, 영내 등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며 미국은 권위주의 정부들과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매튜스 특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정책을 거론할 때마다 기후변화와 세계보건, 핵확산, 사이버 문제 등 4개 사안을 동일선상에 두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안에는 규정과 규범은 물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져 있고 다른 나라와의 분쟁 사안이 아니라고 매튜스 특별연구원은 밝혔습니다. 반면 사이버 문제는 다른 3개 사안에 비해 위험하고 시급한 문제라면서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더 높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드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 질서 확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Overall, I think when we look at the administration, what we see is I think we could call it a chastened global.
바이든 외교팀은 1990년 이후 이뤄진 미국의 외교 정책의 일반적인 방향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외교 정책은 미국 사회의 경제 안보와 가치 우선순위에 폭넓게 부합하는 자유로운 세계 질서의 건설을 지향하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다만 미드 교수는 이 같은 외교 정책에는 세 가지 큰 어려움이 있는 상태라며 광범위한 세계 질서 구축 정책에 대한 미국 내 지지가 감소하고 기후 변화와 대유행병과 같은 특정 도전들이 심각하다는 점 그리고 중국 등의 부상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비드 교수는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관계를 재정비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지도력과 기술, 군사력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최근 사실상 타결에 이른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외교부는 미한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한국 측 분담금이 지난해보다 13.9% 오른 1조 1,833억 원, 미화로 약 10억 3,600만 달러로 정해지고 앞으로 4년간 매년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를 지난 5일에서 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9차 회의에서 타결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10일 발표했습니다. 11차 SMA는 2020년에서 2025년까지 6년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주한미군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1년 6개월을 끌었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북한 문제 등 핵심 현안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정은보 한국 한미 방위비 분담금 대사입니다.
상호 수요 가능한 합의를 통해 한미 양측이 윈윈하는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1년 반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동맹의 주요 현안인 방위비 분담 협상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46일 만에 타결되도록 하였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난해 분담금은 전년과 같은 금액으로 동결돼 1조 389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선 지급한 인건비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생계지원금 3,144억 원을 제외한 7,245억 원을 지급합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3.9%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 7.4%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증액분인 6.5%를 더한 겁니다. 올해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중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75%에서 87%로 확대했기 때문에 인상률이 예외적으로 높아졌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2022년에서 2025년까지 4년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이 반영돼 인상됩니다. 올해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인 5.4%를 반영하면 내년 분담금은 1조 2,472억 원이 됩니다. 또 2021년에서 2025년까지 국방 중기 계획에 따르면 국방비는 매년 평균 6.1% 증가하는 것으로 잡혀 있어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2025년 분담금은 1조 5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한 두나라는 이와 함께 지난해와 같은 방위비 협정 공백 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규정을 처음으로 명문화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지난해 4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 한국인 근로자의 절반 수준인 4,000명가량을 무급휴직한 사례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정은보 대사는 이번 합의가 합리적이고 공평한 상호 수용 가능한 내용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2019년부터 2020년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제11차 SMA 체결을 시도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배 인상을 압박하면서 오랜 시간 합의를 보지 못하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급물살을 타 타결에 이르렀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합의문 가서명을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다음 주 방한 계기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장관의 방한은 17일에서 18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협정문은 정식 서명을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를 감시하는 프랑스 해군 구축함이 불법 환적으로 의심되는 활동을 포착해 공개했습니다. 이번 적발은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프랑스 군 당국이 강조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해군 구축함 프레리아루가 지난달 28일 동중국해에서 불법 환적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공개했습니다. 프레리아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캄캄한 바다 위에 두 척의 선박이 각각 불을 밝힌 채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선박은 배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맞춘 채 거의 닿을 듯 붙어있지만 주변이 어두워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수장비로 촬영해보니 두 배를 잇고 있는 다섯 개 이상의 굵은 검은 줄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두 선박이 시야 확보가 어려운 밤을 틈타 호수를 이용해 불법 환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레리아로는 공해상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불법 환적 등을 감시하기 위해 프랑스 해군이 지난달 동중국해로 파견한 구축함입니다. 프랑스 군 당국은 9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해당 사진들을 공개하며 두 척의 유조선이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적발은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안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군의 대북 감시 활동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지난 2019년 프랑스 해군이 해상 추격기 펠콘 200을 파견했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펠콘 200의 임무 종료 이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감시 작전을 통해 약 20건의 불법 환적 의심 활동을 확인했으며 이 중 일부는 북한을 이롭게 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불법 환적 정황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돼온 북한의 대표적 제재 회피 활동과 유사합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는 북한 선박 안산 1호와 무봉 1호, 남산 1호의 불법 환적 활동이 포착된 모습이 담겼고 특히 모두 이번 사진과 똑같이 두 선박을 호수로 연결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현재 미국과 일본,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7개국은 호위함이나 추계기 등 정찰 자산을 파견해 개별적인 군사작전이나 다국적 공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프랑스 구축함의 활동에 앞서 캐나다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뉴질랜드는 10월부터 11월까지 공중 감시작전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지난해 9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감시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한 이지스 구축함 라파엘 페랄타호는 지난달 일본 요코스카에 입항하기도 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결이 중요하다며 선박 간 불법 환적 등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높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다국적 공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불법 환적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지난달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새로 짓고 있는 유류 저장 시설을 언급하며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북한은 불법 환적을 통해서 정제유를 수입하고 있고 이를 유류 창고에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Presumably those would be storing imported refined petroleum.
VOA가 입수한 2021년도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연간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의 몇 배 이상의 정제유를 불법으로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중 경쟁이 첨예화하면서 대북 제재에 대한 양국 간 공조를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계속 미국 편을 든다는 인상을 주는 행동은 꺼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미 국가정보국장실 북한 담당관은 당분간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 간 공조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sort of moment where I think that there was this opportunity for much greater cooperation with Korea in 2017. I don't think that's coming back. And I think that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9일 조지타운 대학 주최로 열린 화상토론에서 미중 경쟁이 증대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더 많이 협력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2017년과 같은 순간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고 이는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과 대중 의존을 우려하면서도 중국과 매우 긴밀하게 조율하는 접근 방식을 채택하게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Kim Jong-un recognizes there's a lot of mutual interest with China and also recognizes that that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중국과 상호 이해관계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중국이 북한 정권을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제재나 압박으로 북한을 위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미중 간 대립과 경쟁으로 인해 효과적인 대북 제재 체제를 다시 시행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really started to unravel, and the Chinese began helping North Korea conduct illegal.
미중 간 대북 제재 공조는 2018년 흐트러지기 시작했고, 중국은 북한이 중국 영해로 들어가는 북한의 석탄 불법 환적과 북한의 불법 수입 등을 돕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더라도 중국이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해야 한다고 말하진 않을 것 같다며 중국의 제재 공조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의 행동과 관계없이 북한에 계속해서 상당한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유지하기 위해 대북 지원을 북한이 생존할 만큼 제공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원하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중 경쟁 속 한국의 입지는 한국 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한동안 계속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과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의 한국 배치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경험한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을 우려하면서도 미중 사이에서 미국의 편을 든다는 인상을 주는 행동은 경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 seems very reluctant to engage in any activities outside of the peninsula, outside of what it feels it needs to do vis-a-vis North Korea in particular.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한국은 한반도 밖의 활동, 특히 북한에 대해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활동 외의 것에 대해 중국의 적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관여하는 것을 매우 꺼려하는 것 같다며 중국에 맞서 미국의 편을 드는 것을 꺼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사이 한국의 이런 입장은 미국 내 불만을 자아내는 것 같다며 이런 상황은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미국의 어려운 딜레마를 남긴다고 말했습니다.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또 사드 배치가 됐든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훈련이 됐든 중국의 반발을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건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협의체인 쿼드의 참여국을 늘린 쿼드 플러스의 한국 합류는 계속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 하에 쿼드와 쿼드 플러스 관련 활동은 중국을 억제하는 것보다 참여국들 간 공동의 이익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정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I think we're going to see the Quad and Quad Plus activities really.
이런 양상은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동참할 운신의 폭을 조금 넓힐 수 있지만 한국은 참여를 계속 매우 꺼려할 것이라는 겁니다.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미중 경쟁 속에서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양국 관계를 관리하고 북한과 중국의 균열을 일으키게 할지는 향후 몇 년간 동북아시아의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말레이시아 대법원이 9일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 씨가 미국으로의 신병 인도를 거부해달라며 낸 상고를 기각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지난 2019년 5월 미국의 요청으로 사치품 북한 공급, 위장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등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문 씨를 쿠알라룸푸르에서 체포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같은 해 12월 체포된 문 씨를 미국으로 인도해달라는 미 연방수사국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문 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신병 인도 승인에 대해 항소했다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번에도 기각됐습니다. 문 씨는 그동안 싱가포르 회사를 통해 북한에 팜유와 콩기름을 공급하는 데만 관여했을 뿐 유엔과 미국이 금지한 사치품은 보낸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이번 기소가 미국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씨는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받아 약 10년간 말레이시아에서 거주해왔으며 주로 중국을 상대로 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오는 23일 표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관계자는 9일 유럽연합이 현재 유엔인권이사회의 다른 이사국들과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럽연합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46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한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결의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시민사회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가 다시 한번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분명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번 정기회의에서도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유럽연합이 어느 나라와 결의안 초안 내용에 대해 협의 중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개선 방안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003년부터 일본과 공동으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작성했지만 2019년과 지난해에는 일본의 불참으로 단독으로 작성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달 46차 유엔인권이사회 정기회의 시작에 앞서 북한 내 광범위한 인권 유린 상황과 그에 대한 책임 규명,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11일 각종 결의안 초안 제출을 마감하며 북한인권 결의안은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23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유엔인권이사회 복귀를 선언한 미국은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24일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화상연설에서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관여 의지를 밝혔습니다. 투표권이 없는 옵서버 자격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한 미국은 2022년에서 2024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올 들어 두 번째 발의됐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최근 북한 정권에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등에게 23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결의안이 발의된 겁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서부 콜로라도주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 소속 로렌 버버트 하원 의원이 8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푸에블로호 반환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버버트 의원은 결의안 발의 성명에서 북한 정권은 53년 동안 푸에블로호를 불법 억류하고 있으며 수도인 평양의 전리품으로 전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콜로라도주 푸에블로시에서 명명된 이 정보함을 반환하는 건 개인적 우선순위일 뿐 아니라 당시 유일하게 숨진 두웨인 호지스 승조원을 기리고 미국인들의 결의를 표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푸에블로호가 미국 해군 자산임을 분명히 하면서 당시 북한군의 포위 공격과 호지스 승조원의 살해, 다른 승조원들에 대한 비인도적 억류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향후 북한과의 외교 노력에서 푸에블로호 반환을 중요한 부분으로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을 발의한 보버트 의원은 지난해 11월 푸에블로를 포함하는 콜로라도주 제3선거구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입니다. 미국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원산 앞바다에서 임무 수행 중 북한 해군에 의해 납포됐습니다. 북한 정권은 11개월 뒤 승조원 82명과 유해 한구를 미군에 송환했지만 선박은 돌려주지 않은 채 평양 대동강으로 옮겨 반미 선전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푸에블로 반환 결의안은 올해 개원한 117대 의회 들어 두 번째 발의된 겁니다. 앞서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 소속 그레고리 스튜비 의원은 지난 1월 푸에블로호 납포와 승조원 구금은 국제법 위반으로 미국에 조속히 반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푸에블로호 사건은 미국 연방법원이 지난달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들에게 북한 정권이 약 23억 달러를 배상하도록 판결하면서 최근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은 2018년 2월 북한에 억류된 11개월 동안 받은 고문과 피해 등에 대해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묻겠다며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콜로라도주 지역 매체들에 따르면 푸에블로를 지역구로 둔 연방 의원들은 지난 수십 년간 정례적으로 푸에블로호 반환 결의안을 발의했으며 콜로라도주 의회에서도 결의안이 정기적으로 발의돼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결의안은 지난 116대 의회에서 3건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한 채 모두 자동 폐기됐습니다. VOA 뉴스 김영골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59년 3월 10일 티베트인들이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하기 위해 반중국, 반공산주의 봉기를 일으킵니다. 중국의 남서쪽에 위치한 티베트는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고 1950년 10월 중국인민해방군이 티베트로 진주해 중화인민공화국 자치구로 강제 편입됐습니다. 이렇게 티베트가 1950년 중국에 강제 편입되자 달라이라마는 할 수 없이 중국의 화평 제의를 받아들여 티베트 자치구 대표, 전인대 티베트 대표, 정협 전국위원 등을 역임합니다. 하지만 티베트에선 1956년부터 봉기가 시작됐고 1959년 3월 10일엔 대규모 반중국 시위가 일어나 수만 명에 달하는 티베트인들이 학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달라이라마는 인도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당시 인도 네루 수상의 도움을 받아 인도 북서부 히말라야 고원지대인 다람살라에 티베트 망명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리고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의 독립운동을 이끌면서 비폭력주의를 유지해 지난 198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1872년 3월 10일 이탈리아 통일을 이끌고 근대 이탈리아 건설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한 정치인 주세페 마치니가 사망합니다. 사르데니아 왕국이 주도한 이탈리아의 통일에 반대해 공화주의 통일 이탈리아 운동을 벌였으나 실패하고 1872년 피사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탈리아의 통일 운동은 프랑스의 나폴레옹 1세가 몰락하고 빈 체제가 시작된 1815년부터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 끝난 1871년까지입니다. 이탈리아 통일운동은 이탈리아어로 리소르 지멘토라고 하는데 복귀라는 의미로 고대 로마 제국 시절에 이탈리아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탈리아 통일의 주역은 비토리아 에마뉘엘 2세, 카밀로 카보우루, 주세페 가리발디, 주세페 마치니 등 4명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세페 마치니는 철저한 공화주의자로 사르데니아의 통일에 불복하면서 이탈리아 통일 이념을 불어넣은 운동가였습니다. 청년 이태리당을 창당해 독립공화국이란 이상을 실현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며 이를 실천으로 옮긴 마치니의 행보는 압제와 분열에 신음하던 국가통일기의 이탈리아 청년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왕정은 이탈리아가 갈 길이 아니라고 비판하던 마치니. 마치니가 꿈꾸던 이상인 공화국은 마치니가 사망한 후 75년 만인 1947년에 이뤄집니다.
이게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책이에요.
American history, are you still studying books?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흑인들 있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백인들이 어떻게 흑인을 차별했나 이런 것도.
Are you curious about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에 대해 궁금한 게 무척 많다고요.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부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American History. Enjoy listening through the radio. 미국 역사 라디오로 재미있게 즐기세요.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